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시리아 내 미군 기지에 드론 공격을 가해 미군 계약 근로자 한 명이 사망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늦은 시각 발표를 통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현지 시각 오후 1시 38분경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 인근 미군 기지에 드론 공격을 해 미군 계약 근로자 한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이번 공습으로 사망자 외에 5명의 미군 병사와 미군 계약 근로자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해당 드론을 이란제로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군은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부사령부가 오늘 밤 시리아 동부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 단체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에 대해 정밀 공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오늘 공격뿐 아니라 최근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 단체들이 시리아에서 연합군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릭 쿠릴라 미 중부사령관은 미군이 2021년 초부터 이란이 지원한 단체로부터 약 78차례의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900명 규모로 2015년부터 쿠르드족 민병대인 시리아 민주군과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퇴치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반격 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이날 우크라 동부와 남부 전선의 최전방에 있던 러시아 용병 그룹 바그너 병력들이 힘을 상당히 잃고 지지부진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지난해 이루어졌던 반격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과거 크이우, 하르키우, 바라클리아, 쿠비안스크 인근에서 그랬던 것처럼 조만간 이 같은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총참모부는 이날 전황보고에서 적들이 바흐무트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지난 하루 동안 80회의 공격을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바흐무트 전선 방문에 이어 어제 남부 최전방 헤르손 지역을 시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해당 지역 당국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의 전기와 수도 등 필수 서비스를 복구하고 의료시설을 재건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과 그들의 문제와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이날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 대해 현재 중국의 입장이 부족해 정상 간 전화통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돌야크 보좌관은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합의 문제를 떠맡을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옆으로 비켜설지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과 외교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추진에 관여하고 있다고 포돌야크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시 주석이 지난 20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뒤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 의회에 출석해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분쟁을 연장하고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부 유럽 국가 슬로바키아가 어제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제 미그 29 전투기 4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로슬라프 나드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슬로바키아는 올바른 편에 서 있으며 이번 지원으로 우리는 한 국가로서 행한 시의 적절한 도움과 진정한 연대 그리고 국가의 위대함을 현대 세계사에 명확하게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공된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슬로바키아를 방문해 직접 인수했습니다. 나드 장관은 또 앞으로 몇 주 안에 같은 기종의 전투기 9대가 우크라이나에 추가 인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오히려 인구가 크게 늘어서 주목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22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캐나다 인구는 지난해보다 105만 명이 늘어서 3,957만 명입니다. 1년 사이에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은 1957년 이후 처음이라는데요. 그리고 지금처럼 인구 증가율 2.7%를 유지한다면 2060년에는 캐나다 인구가 지금의 두 배, 그러니까 약 8천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비결은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늘어난 인구 100만 명 가운데 96%가 이민자였는데요. 쥐스팅 트리도 총리 정부가 2015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이 이민자 정책이 효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고령화, 노동력 부족을 대비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이 캐나다의 이주자 유입 정책은 영주권을 주는 합법적인 이민자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 상황, 튀르키예 지진 등 위기 상황에 따른 국제 이주민을 임시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또 이민자에 대한 캐나다 시민의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캐나다는 이주민의 역할을 국가 노동력 성장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이민자 유입을 연간 50만 명으로 늘린다는 3개년 계획을 펴고 있고요. 2036년에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30%가 이민자 인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주간 프로그램은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as issued two warrants of arrest in the UK.
네, 오늘은 국제 형사 재판소 ICC와 미국 연방 준비 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세계 소식, 미국 소식, 그리고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3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오전 9시 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3도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자, 3월 25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황사의 영향 계속 받습니다. 공기가 매우 탁합니다.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저녁부터 함남 장진과 양강도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함북 김책은 1에서 5cm 정도의 눈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영상 1도에서 16도 사이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는데요.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오전에 2m까지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상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영하 1도에서 시작해서 낮에 12도, 개성은 3도에서 16도 사이, 함흥은 0도에서 11도입니다. 원산 3도에서 10도, 청진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사이,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유럽연합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탄약을 공동 구매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IT에서 갱단이 수도를 거의 장악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EU부터 보겠습니다. EU 정상회의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탄약을 지원하는 방안이 승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EU 지도자들이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서 우크라이나에 신속히 탄약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20일에 EU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거고요. 정상들의 최종 재가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핵심은 향후 12개월 안에 탄약 10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네.
네, 이를 위해서 일단 5월 말까지는 각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탄약이나 종전에 계약된 물량을 지원하고요. 9월 말까지는 유럽 방위청이 주도해서 이 탄약을 공동 구매해서 공급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예, 탄약 100만 발을 보낼 자금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네, 자금은 EU가 역내 분쟁 방지 또 국제안보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해서 지난 2021년에 조성한 이 유럽 평화기금에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 기금은 EU 정규 예산이 아니라 별도 기금으로 이 국민 총소득 비율에 따라서 각 회원국에 객출해서 마련한 특별 기금입니다.
그러면 유럽 평화기금에서 얼마나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네, 여기서 20억 유로, 미화로 약 21억 5천만 달러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네, 이 가운데 10억 유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탄약을 보낸 회원국들에 보충해주는 용도로 쓰이고요. 또 다른 10억 유로는 새로운 탄약을 공동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 자, EU의 회원국들이 힘을 합쳐서 우크라이나에 탄약 100만 발을 보내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EU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을 서두르는 건 지금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전쟁에서 탄약 재고를 얼마나 빨리 보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네,
앞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건 탄약 공급이라면서 만약 우리가 탄약 지원에 실패한다면 이 전쟁의 결과는 위험에 처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는 치열한 포격전이 전개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매일 6,000발에서 7,000발의 포탄을 쏘고 있는데요.
네.
네, 하지만 이는 러시아군이 하루에 발사하는 전체 포탄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아,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도 중요하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EU 정상들은 이를 위해서 역내 방산업계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올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업계의 탄약 생산 확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여기에는 EU의 예산 지원 방안도 포함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EU의 이런 결정에 우크라이나 정부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최전선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열차 안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EU의 탄약 지원 계획에 감사를 표하면서 더 빨리 행동할수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더 들어보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이 곧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유럽 EU 국가들의 시급한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만일 유럽이 지체한다면 악은 다시 모일 시간을 갖게 되고 몇 년의 전쟁을 준비할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EU 정상들에게 첨단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거듭해서 요청했습니다.
아,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열차를 타고 전선을 찾았나 보군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에 동부 바흐무트 그리고 북동부 하르키우를 방문한 데 이어서 24일에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을 찾았습니다. 이 헤르손은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진격을 통해 탈환한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데요.
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폭격으로 파괴된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모든 걸 복구하고 재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 헤르손 방문 후에 만일 EU가 흔들리지 않고 지원한다면 올해 안에는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러시아군의 폭격이 또 있었다고요?
네, 러시아군이 밤사이에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주 4개 지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해서 적어도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고 현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부 도네츠크주 콘스탄틴 리우카에서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적어도 여성 3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는데요. 이 콘스탄틴 리우카는 이번 전쟁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에서는 약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곳에 S-300 대공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발은 현지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또 다른 기본 필수품 등을 제공받는 일종의 구호소 역할을 하는 이른바 무적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찾았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바이든 대통령 임기 시작 이래 캐나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1박 일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23일 저녁에 이 캐나다 총리 관저에 도착해서 쥐스탱 트리도 총리 그리고 소피 그레고 트리도 여사의 환영을 받았고요.
네.
네, 함께 만찬을 했습니다. 24일에는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요.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네, 자 미국과 캐나다의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3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안보 강화, 청정에너지 개발, 번영하고 포용적인 경제 건설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해서 논의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네.
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지원, 대중국 견제 방안, IT 갱단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국제 평화 유지금 파견 문제, 그리고 양국의 비공식 국경지대 폐쇄 등이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네. 비공식 국경 지역 폐쇄라는 것, 이런 건 불법 월경 문제하고 관련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그리고 로이터 등 일본 매체는 캐나다 정부가 미국에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 퀘벡주로 있는 이 록샴 로드를 폐쇄할 걸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네, 이 록샴 로드는 불법 이민자들이 즐겨 찾는 비공식 국경 지대인데요. 트리도 총리는 그동안 캐나다 의회로부터 이러한 불법 유입을 막으라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네, 로이터통신은 24일 미국과 캐나다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두 나라가 국경 관련 규정인 안전한 제3국 협정을 개정해서 이 비공식 국경지대 폐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네.
네, 합의 사항에는 캐나다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조처로 향후 1년 동안 이 중남미 출신 이민자 1만 5천 명을 더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안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두 나라가 캐나다의 북미 항공 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 현대화식을 앞당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북미 상공에 출현한 중국 정찰 풍선 등 일련의 미확인 비행체 사건을 계기로 시급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조처로 풀이됩니다.
예. 캐나다는 이미 지난해 이 노라드 방공 시스템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죠.
네, 맞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노라드 현대화를 위해서 향후 6년 동안 36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네, 하지만 최근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레이더 시스템 개선, F-35 전투기 구매 등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토의 일원인 캐나다의 국방비 증액 문제도 논의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캐나다의 국방비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캐나다 국방비는 국내 총생산의 1.27%에 불과합니다. 나토는 회원국이 GDP의 2% 규모까지는 국방비를 끌어올리길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해 나토 회원국 가운데서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한 나라는 30개 회원국 가운데서 미국과 영국, 폴란드 등 7개 나라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IT로 갑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 IT에서 범죄 조직인 갱단이 수도 대부분을 장악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최근에 보도한 건데요. 현지 분석가들이 수도 포르투프랭스의 90% 이상을 갱단이 장악한 걸로 추정한다고 전했습니다.
네네.
네, 지난해 12월 IT에 있는 한 유엔 관리는 이 수치가 대략 60%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전한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네, 간단하게 말하면 치안을 유지해야 할 공권력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인권단체인 IT, 국가인권수호 네트워크의 피에르 에스페랑스 이사는 뉴욕타임스에 경찰도, 당국도, 정부도 완전하게 공백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국가의 경찰력이 붕괴 일부 직전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IT 경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 경관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네, 유엔 계산으로는 3년 전에는 경관 수가 약 1만 5천 명이었는데요. 그새 그만두거나 아예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서
네.
지금은 9천 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네, 거기에다가 무장도 빈약하고 급료도 적은 데다 교율도 나빠져서 수도 대부분을 갱단이 장악하는 걸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에서는 경관들이 자주 또 공격받는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IT 경찰에 따르면 1월에만 최소한 경관 12명이 살해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이 경찰들이 경찰서나 건물소를 버리고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서 경찰 노조 측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 주 안에는 경찰력이 무너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민생 치안 일선에 있는 경찰이 이렇게 갱단을 막지 못하면서 또 목숨을 잃는 민간인들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이번 주에 유엔에서 관련 통계가 나왔는데요. 3월 첫 주 그리고 둘째 주에만 아이티 전역에서 2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많은 수는 집이나 거리에 있다가 이 저격수가 무작위로 쏜 총에 희생된 거라고 합니다.
갱단이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조준사격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IT에서는 거의 모든 곳이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그러자 관리들이 시민들에게 자기의 안전은 자기가 지키고 정부에 의존하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IT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네, 아리엘 앙리 총리 대행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런 폭력에 대해서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경찰이 갱단을 진압할 능력이 더 이상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네, IT 정부 역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IT에는 실질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정부가 없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아리엘 앙리 총리 대행은 무능하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의원들의 임기가 1월에 끝나서 지금 의회도 없습니다.
예.
예, 거기에다가 사법부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IT는 지난 2021년 7월에 당시 조브네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한 후부터 나라가 제기능을 못하고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 등 몇몇 나라가 IT의 그 안보 부문에 원조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들 나라는 그동안 갱단 대응, 또 경찰 특공대 훈련, 장갑 차량 등을 제공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IT 경찰은 갱단이 미국에서 기관총 같은 중화기를 밀반입해서 무장했기 때문에 갱단의 화력에 대응하려면 더 많은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IT 정부가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파병해달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는데요.
네.
네, IT 경찰은 앙리 초행 대행이 이를 통해서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면서 외국 군대를 불러들이는 것에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소셜미디어 틱톡의 최고 경영자 CEO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날선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수사 중인 뉴욕시 맨해튼 지방검사장이 수사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계층의 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소셜미디어 틱톡의 최고 경영자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저우서우즈 틱톡 CEO가 23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4시간 동안 의원들의 날선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틱톡의 안보 위협에 관한 청문회였는데요. 의원들은 미국 사용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접근 가능성을 우려하며 저우 CEO를 압박했습니다.
예, 어떻게 미국 의회에서 이런 소셜미디어 앱 틱톡에 관련된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겁니까?
네, 이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은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네.
하지만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본사가 중국 베이징에 있다 보니 틱톡 측이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공산당이 넘긴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네네.
따라서 의회에서는 틱톡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었고요. 틱톡 CEO를 증인으로 불러 이렇게 청문회까지 개최하게 된 겁니다.
네, 뭐. 어제 종일 청문회 영상이 틱톡 CEO가 계속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는데 진땀 뺐다고요?
네, 민주공화 할 것 없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출신의 버디 카터 의원은 이 의회에서 가장 초당적인 위원회에 온 걸 환영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틱톡에 대한 초당적인 불만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위원장은 미국인은 이 틱톡이 우리 국가와 개인의 안보에 사회가 하는 위협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틱톡이 통제와 감시, 조작을 강화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네. 민주당 간사인 프랭큰 펄론 의원도 틱톡은 자료 수집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비호 아래 계속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 저우 CEO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저우 CEO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이트댄스는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의 기관이 아니라며 틱톡 시스템에는 그 어떤 정부의 접근도 맞도록 방화벽이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우 CEO는 또 소유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바이트댄스 지분 상당수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저우 CEO는 그러면서 어떤 정부의 조작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위원회와 모든 사용자에게 약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틱톡을 둘러싼 그 안보 위험 외에 또 다른 문제도 청문회에서 제기가 됐다고요?
예, 틱톡에서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퍼지는 동영상도 지적됐습니다. 네. 챌린지란 어떤 특정 주제 영상이나 이미지를 올리면 다른 사용자들도 같은 주제로 그것을 따라해서 영상을 올리는 건데요. 위험한 챌린지들이 유행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들은 틱톡이 그 위험한 영향을 주는 챌린지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캐시 카스트로토르 민주당 의원은 틱톡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위해 아이들을 중독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고요. 네. 또 민주당 출신의 나네트 바라건 의원은 저우 CEO에게 본인들의 자녀들이 틱톡을 사용하는지 물었는데요. 아. 이에 저우 CEO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네네. 이어 싱가포르에선 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틱톡 앱 버전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저우 CEO는 싱가포르 화교 출신입니다.
네. 자, 틱톡 금지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찬반 논란 일고 있다고요?
예, 틱톡 지지자들은 틱톡을 규제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이 청문회 전날 의사당 앞에서는 틱톡을 통해 인기를 얻어 유명인이 된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동참한 틱톡 금지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이미 정부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의회에서는 대통령에게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주 차원에서 또 틱톡 규제에 나선 것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주가 주 정부 기계 등을 통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는데요. 예. 자, 미 서부 유타주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스펜서 콕스 유타주 지사가 23일 관련 법안 두 건에 서명했는데요. 자, 법안은 18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가 틱톡과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려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요. 소셜미디어 통금 시간도 생겨서 부모 동의가 없는 한 미성년 이용자의 기기는 밤에 계정이 자동으로 잠기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주법이 생긴 게 이게 처음인가요?
맞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하는 제한하는 주법이 탄생한 겁니다. 네네. 해당 법안들은 이달 초 공화당이 장악한 유타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책상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콕스 주지사는 우리는 더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우리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도록 놔두지 않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법은 내년 3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뉴욕시 맨하튼 검찰이 수사 관련 문건을 넘겨달라는 이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맨해튼 지검은 24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관련 수사 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에서 증언할 것을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에 반박했습니다. 네. 엘빈 브래그 검사장실은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는 뉴욕의 주권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문건을 제출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맨하튼 지금 이렇게 서한을 보낸 의원들 누굽니까?
네, 짐 조던, 제임스 코머, 브라이언 스테일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상임위원장 3명입니다. 이들 의원은 지난 20일 맨해튼 지검에 서한을 보내 미국의 전 대통령을 기소하려는 것은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맨하튼 지금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네, 브래그 검사장실의 레슬리 듀백 법률고문은 이들 의원에게 보내는 답장에서 여러분의 서한은 트럼프가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는 거짓 예상을 지어내고 그의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개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에 나왔다며 이 두 가지 사실 모두 의회 조사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규백 고문은요, 만약 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를 기소한다면 맨해튼 검사장실은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변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당한 양의 증거를 피고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서한과 반박이 오가게 된 배경이죠. 맨하튼 지검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성인 영화 배우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제공한 의혹에 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건넸는데요.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이후 코언 씨에게 이 돈을 변제해줬고 이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위조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서 떠들썩했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될 것이라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21일에 자신이 검찰에 체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하고 매우 정치적인 맨해튼 지방검찰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오늘 2024년 대선에서 가장 앞서는 공화당 후보이자 전직 대통령인 자신이 오늘 21일에 체포될 것이라고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항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21일 지났고 아직 기소 안 이루어진 거죠?
예, 맨해튼 지검은 23일 이른바 트럼프 체포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자신이 체포될 것으로 사람들을 오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 말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그럼 누굽니까?
네, 맨해튼 대배심입니다. 미국 형사법에 따라 대배심은 검찰 측이 사건을 수사해서 제시한 증거를 듣고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 뉴욕 대배심은 23명이고요. 12명이 기소를 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데 동의를 해야 기소가 이뤄집니다.
절반의 동의가 있어야 되네요. 예. 그러면 기소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빨라도 다음 주 월요일 27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해튼 대배심은 주로 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 소집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주장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뉴욕으로 몰려드는 등 혼란이 빚자 대배심은 당초 소집 예정일이었던 22일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23일 대배심이 다시 소집되긴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안건을 검토했습니다. 자, 대배심이 소집되면 여러 사건 심사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는 이날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기 2024년 대선 출마를 이미 선언한 상태죠. 네. 기소되더라도 대선 레이스 계속 이어갈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선거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를 정치적인 수사로 몰아 지지층을 더 집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브레그 지검장이 수사를 이끄는 데 대해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또 흑인인 브레그 지검장이 백인이 자신을 처벌하려 한다며 브레그 지검장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임금 폭이 아주 크게 인상된 이 노동자 계층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계층입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EPI가 23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임금 하위 10%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노동자 계층에서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이 하위 10%의 최저임금 노동자라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
네, 연간 소득이 약 26,100달러 정도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예. 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시급 12.5달러로 월 2,175달러를 버는 겁니다.
네네.
자, 이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버는 시급인 14달러 수준보다 더 낮은 겁니다.
네.
한편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미국 노동자 임금의 중간값은 7만 달러가 조금 넘었는데요.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 중산층 임금은 약 4만 7천 달러에서 14만 1천 달러 사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이 최저임금 노동자 계층의 임금이 어느 정도나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계층의 임금이 9%가 올랐습니다.
9%요?
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197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설명인데요. 자, 중간 임금 노동자 계층의 임금 인상률은 2.4%에 머물렀습니다.
예.
자, 참고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최저임금 노동자 계층의 임금 인상률은 1%를 갓 넘었고요.
네네.
지난 2001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인상률이 1%도 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9%라고 하면 정말이야? 라고 다시 물어볼 예. 만한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자, 팬데믹 기간에 정부가 실업수당, 세금 공제, 또 강화했고요. 거주지 퇴거 조치 금지, 거주비 지원 등의 여러 정책을 시행했는데
네.
이것들이 바로 저소득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직업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거죠.
네.
자, 보고서는 이런 정책은 노동자들을 덜 절박하게 만들어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최악의 직업을 고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렇게 뭐 3년 사이에 9%가 오른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요?
예, 보고서는 코로나 초기에 이뤄진 대량 해고가 오히려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직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역설적으로 더 나은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네.
자, 가령 좋지 못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종종 다른 좋은 기회를 찾을 수가 없는데 직장에서 해고되자 노동자들이 오히려 그때 더 좋은 조건의 직업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예. 자, 이런 임금 인상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보고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임금 인상 속도 둔화가 최근의 전반적인 상황이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나선 때 비해서 지금은 그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네.
또 최근 이어지는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금 인상 속도를 더 늦출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또 언급되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최저임금 노동자 계층이 또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혁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건국 초기 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헌법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첫 번째 순서로 낙태 권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Biden's Democrats largely opposed the U.S. Supreme Court ruling in June that revoke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and threw the decision to states.
지난 1973년 연방 대법원은 낙태 권리를 조건부로 인정했습니다.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 권익 신장에 지대하게 공헌했다고 평가받았고 미국 정치와 사회 문화 등 많은 부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판결은 텍사스 주에서 낙태를 원하던 한 여성이 낙태를 금지한 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한 결과였습니다. 당시에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판결했습니다.
임신부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주법은 위헌이다. 프라이버시 영역에는 혼인과 출산, 피임, 가족관계,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여성이 임신 지속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되며 이는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구현된다. 이를 제한하는 주법에 대한 합헌성 심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낙태를 금지함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텍사스주의 이익이 여성이 낙태할 권리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며 텍사스주법이 낙태를 규제하는 데 정밀한 내용을 담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 판결은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정부의 일반적인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근본적 권리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앞서 1960년대 연방 대법원은 피임을 금지하는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연방 대법원은 최근까지 여성이 낙태를 결정한 권리는 헌법상 권리로 태아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시점까지 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US Supreme Court released its much anticipated decision overturning Roe versus Wade.
그런데 지난 2022년 연방 대법원이 낙태와 관련해 극적으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이해 6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장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것입니다. 당시의 연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헌법은 임신 중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임신 중지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
이는 낙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니 이 문제는 각 주가 알아서 판단해 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적인 주들은 발빠르게 지난 50년 가까이 허용됐던 낙태를 금지하거나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여성들의 기본권이 197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첫 번째 시간으로 낙태 권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최근에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점령지 어린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ICC 조처를 일축하고 오히려 ICC 검사와 판사들에 대한 형사소송에 착수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ICC의 설립 목적.
국제사회에서는 대량학살이나 전쟁 또는 내전 중에 자행되는 집단 강간, 고문 등의 전쟁 범죄, 반인도주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해당 개인이 속해 있는 나라가 이들을 처벌할 의지나 힘 또는 용의가 없을 때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법정에서 국제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던 냉전 시대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와서 보스니아, 루안다 등지에서 인종학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에 이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제형사법정이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정은 한시적인 재판소였고요. 그러면서 항구적이고 독립적인 국제재판소의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됩니다. 결국 1998년 7월 로마에서 열린 UN 전권 외교사절 회의에서 ICC에 관한 로마 규정이라는 이름의 조약이 채택됐는데요. 120개국이 서명하고 60개국 이상 비준하면서 2002년 7월 1일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에 따라서 이듬해 3월 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상주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됐습니다.
ICC 당사국.
현재 로마 조약에 서명한 당사국은 모두 123개국입니다. 중국, 인도, 이라크,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 약 40개국은 아예 조약 자체에 서명한 적이 없고요. 이스라엘과 시리아, 수단 등 30여 개국은 조약에는 서명했지만 해당 국가의 의회가 지금까지도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미 가입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2002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조약에 서명했는데요. 하지만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를 철회했고요. 러시아도 2002년에 조약에 서명했는데요. 러시아 역시 2016년에 이 서명을 철회하면서 ICC에서 탈퇴했습니다.
ICC의 구성.
ICC는 재판부, 소장단, 소추부, 사무국의 4개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18인의 판사로 구성되는데요. 각국 최고법원의 판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형사 재판 실무 경험 있는 사람, 국제법 관련 실무 경험자들만 후보 자격이 있고요. 당사국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됩니다. ICC 판사의 임기는 9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소장단을 구성하는 재판소장은 판사들의 투표로 선출되는데요. 3년 임기로 한 번 재선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소장을 배출한 적이 있습니다. 송상현 전 ICC 소장은 2009년에 2대 소장에 선출돼서 2015년까지 역임했습니다. 현재 재판소장은 폴란드 출신의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소장입니다. 소추부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이 소추부는 재판소에 회부되는 범죄에 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조사해서 재판소에 기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영국 출신의 카림 칸 검사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재판소의 행정과 운영 등 비사법적 측면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사무국장은 5년 임기로 한 번 재선될 수 있는데요. 현재 ICC 사무국장은 영국 출신의 피터 루이스 국장입니다.
ICC의 역할과 성과.
ICC의 가장 큰 의미는 세계 최초 또 세계에서 유일한 상설 국제형사법정이라는 겁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만들어짐으로써 국제사회가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 대량 학살 등을 저지른 개인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법체계가 제도화된 겁니다. 종종 국제사법재판소 ICJ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주로 국가들 간의 분쟁을 취급하기 위한 기구로서 개인의 형사 책임은 다루지 못하는 반면에 ICC는 개인이나 국가의 형사 범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단 로마 규정이 발효된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ICC는 2012년 3월 콩고민주공화국 무장단체 지도자인 토마스 루방가에 대한 재판을 시작으로 코트 디부아르의 로랑 그바그보 전 대통령, 우간다 반군 지도자인 조셉 코니,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전 대통령 등을 기소했고요. 가장 최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국제사회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CC의 한계와 논란.
ICC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 포함해서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러시아에 이주시킨 책임을 물어서 푸틴 대통령과 대통령실 산하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as issued two warrants of arrest in the Ukraine situation for Vladimir Putin,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for.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현재 ICC 조약 당사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ICC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ICC 조약 당사국으로 여행을 갈 경우에는 이 해당 국가들은 조약에 따라서 그를 체포해서 재판에 넘길 의무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푸틴 대통령의 해외 이동이 제한되고 외교적인 고립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ICC 당사국이 아닌 경우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ICC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주요 국가들이 참여 또는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도 한계성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국은 ICC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아프간 전쟁 당시에 발생한 미군의 전범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미국의 주권 침해를 이유로 ICC에 제재를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ICC의 우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ICC 가입은 논외로 취급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도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1953년생, 올해 70살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명문사학, 아이비리그의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조지타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대체로 경제학을 전공한 것과는 달리 파월 장은 경제학위가 아예 없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배경의 소유자입니다. 파월 장은 조지타운 로스쿨 졸업 후에 뉴욕으로 가서 제2연방항소법원 서기, 법무법인, 변호사 등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뉴욕의 유명 투자은행에 들어가면서 금융계로 방향을 틀었고요. 이를 계기로 연방 재무부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 조지 H.W. 부시 정부에서 재무부 차관에 발탁되는데요. 하지만 1년도 채 안 돼서 빌 클린턴 행정부로 교체되면서 다시 뉴욕 금융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연준에 입성합니다. 파워 의장은 공화당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의 지명을 받는 건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연준 이사 자리가 두 개 나오자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각 한 명씩 지명한 겁니다. 오바마 정부에 이어서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제닛 옐런 의장 후임으로 파워를 지명했고요. 그는 이듬해 상원 인준을 거쳐서 연준 의장이 됐습니다.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1월 파월 의장의 연임을 결정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치솟은 고물가 현상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세계 경제도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말처럼 쉽지 않다, 보기보다 쉽지 않다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Why don't you just quit your job and start your own business? It can't be that hard.
It's not as easy as you think it is.
But you have a great idea and a lot of passion for it. I'm sure you can make it work.
Starting a business is not as easy as it seems.
I understand it's a big step, but don't let fear hold you back.
It's harder than you think.
You can start small and build from there.
I appreciate your confidence in me, but there are so many factors to consider. It's not as easy as it sounds.
제가 잔에게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잔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을 했는데요. 생각처럼 쉽지 않다.
It's not as easy as you think it is.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
It's harder than you think.
보기보다 쉽지 않다.
It's not as easy as it seems.
말로 들리는 것처럼 쉽지 않다.
It's not as easy as it sounds.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보다 쉽다 이런 표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easier than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쉬워요. 대화 들어보시죠.
Don't just quit your job.
No, I'm going to. It's easier than you think.
It's just a huge risk to take. And it's not something you want to just jump into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잔이 직장을 관두지 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Don't just quit your job.
회사를 그냥 관두지 말아요.
No, I'm going to. It's easier than you think.
할 겁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쉬워요. 이번에는 생각보다 쉽다, 보기보다 쉽다 이런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만 살았네요 이런 표현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잘한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id you see the new guy talking really loudly at the gym?
Yeah, I saw him. All bark and no bite, if you ask me.
He was bragging about how much he could lift and how fit he was. But when it came time to actually do the workout, he couldn't keep up. He was all talk and no action.
입만 살았다는 표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All bark and no bite. All talk and no action.
말만 하고 행동은 없다. 이런 뜻이죠.
All bark and no bite.
짖기만 하고 물지는 않는다. 실천은 하지 않고 입으로만 말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All talk and no action.
대화 해석해 보죠.
Did you see that new guy talking really loudly at the gym?
체육관에서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새로운 사람 봤어요?
I saw him. All bark and no bite if you ask me.
봤습니다. 내 생각에 그는 입만 살았어요.
If you ask me.
만약 당신이 내게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It's not as easy as you think it is.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y don't you just quit your job and start your own business? It cannot be that hard.
It's not as easy as you think it is.
But you have a great idea and a lot of passion for it. I'm sure you can make it work.
Starting a business is not as easy as it seems.
I understand it's a big step, but don't let fear hold you back.
It's harder than you think.
You can start small and build from there.
I appreciate your confidence in me, but there are so many factors to consider. It's not as easy as it sound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It's not as easy as you think it is.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쉬워요.
It's easier than you think.
행동은 없고 말만 한다.
All bark and no bite.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